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관을 잃지 말라, Don't lose your crown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부름의 자리 가운데 참 분주하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내려놓고 또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이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쥐와 고양이가 앙숙이라고 하죠. 고양이가 쥐를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이유는 그렇게 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쥐와 고양이가 함께 달리기를 시키면 쥐가 고양이에게 절대로 잡히지 않고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쥐는 역사의식이 없어서 쥐 구멍으로 들어가 숨어있다가 다시 기어나오다가 뒤쫓아온 기다리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뒤쫓아온 고양이에게도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쥐 구멍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쥐를 잡아먹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예를 들어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낚시가 걸려 혼쭐나도 15초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미끼에 입질한다는 이야기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과거를 쉽게 이기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들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기억 속에서 잘 정리하고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교훈으로 수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은 전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능히 헤쳐나가며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 가운데 얻게 되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과 지혜를 그냥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각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는가? 그러면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인가? 또한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잘 쓰임받다가 결국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소중한 교훈들을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지난 9장부터 12장까지 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꿈과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한 젊은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담대함과 지혜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즉위식을 거쳐 왕의 자리에 드디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13장부터는 그 모든 인기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울이 몰락하게 되고 그의 왕권도 점점 무너지게 되는 이런 슬픈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울이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으며 그의 왕권이 무너진 원인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유익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실패한 원인들을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놓지 않고 부름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 사명 풍성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울의 실패 원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은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 태어난 정치적인 제도, 왕이라는 인간의 한 리더십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 임명된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14절 후반절에도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사울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세 살아가면서 사인하게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를 받게 되면 카드 뒤에도 여러분의 사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다시 리뉴하게 됩니다. 재갱신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갱신하게 되고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집이나 그 땅, 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자동차도 리스를 하게 되면 계약을 이행하게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밤에 그냥 토잉카가 가져가더라고요. 하나님과 이슬 맺는 계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은 계약한 말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며 영화롭고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 계약을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채찍으로 징계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 13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때였었습니다. 이제 왕과 국민들과의 신혼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고향 기브아를 수도로 삼고 작은 크기의 300명을 훈련시켜서 예비군처럼 게릴라식 전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침공해온 블레셋 그 군대를 때가 되면은 시시탐탐 노리는 그 군대를 물리치는 작전도 잘 세웠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더 많이 군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친 것이라 했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많은 장병들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했는데 막상 적군인 블레셋 군인을 보니까 예상외로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군원은 물론 무기도 군사력도 중요하지만은 사기가 중요하죠. 사기가 없으면은 도저히 승리를 잡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은 숨을 곳이 있는 곳은 다 찾아서 다 숨게 되는 그러한 희한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보면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왜군의 침입을 피해서 한양을 떠나가지고 저 압록강변에 있는 신우주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이제는 그 북귀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을 때 이제는 드디어 이제 남쪽으로 통일을 거두었다 했는데 저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통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오는 그런 일들 통해가지고 일사후퇴에 좀 슬픈 일들이 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처럼 승리할 것처럼 여겼는데 갑자기 후퇴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사울의 인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나스 인도하에 있는 그 군인들과 싸울 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똑같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13장에 보면 완전히 흩어지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덜덜덜 떠는 이야기가 7절 후반절에 기록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토록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까? 이 전쟁은 시작이 사울로부터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뭔가 빨리 보여주겠다 하는 정치적인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었죠. 2년 전에 암몬 나라와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좋은 경험도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거예요. 너 한번 해봐. 싸워 이길 수 있어. 주위에서 총동제라는 또 많은 친하들도 그를 부추겼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러한 개인적인 야망, 백성들에게 뭔가 반짝 보여주겠다는 급한 마음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 사울의 결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의해야 되겠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맡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거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주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기를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시길 소원하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욕심, 자아가 남아있다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모든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주도하게 되면 되는 것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 먼저 시작한 전쟁에 대해 더 이상 득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 민족을 우레로 물리친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전쟁도 지금 온 국민들이 덜덜 떠며 숨어 다 도망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대답을 주셨어요. 그 대답은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군대에 함께 해주셔서 전쟁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기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이었어요. 이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질만 기다리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신은 기다렸는데 자신을 따르거나 믿지 않고 이제는 온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구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선택합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리다가 반나절인가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번제를 드림으로 붙들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한 곳으로 집중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예배를 준비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예배 많이 드려고 봤어. 나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위급한 상황, 전쟁에서 이기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됐는데 나라고 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 백성들 흩어지고 분위기가 이처럼 악화되는 상황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그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온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한 위대한 민족을 세울 것이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하갈이라는 후첩을 얻게 되고 이 후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의 집착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가져들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 후손들과 지금도 또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아랍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힘들어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조급해져요. 요즘은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됐습니다. 바로 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배송 서비스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습관 속에 얼마나 많이 빨리 급하게 바로 원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훌륭한 것, 값진 것은 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에서 고통과 실패를 가져다 준 대부분의 원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린 것이 아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실망과 위기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오래오래 기다려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철이 들고 어엿한 성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과 연단하면서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100년이 넘어서 완성이 됐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훈련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40년이 지난 후였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최소한 12년을 젊음을 노예로 주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욕심이 지나치면서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도 않고 급하게 일을 만들어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오라, 내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지금 눈에 좋게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진 사랑과 연민과 자비와 긍휼, 참음, 또 하나님만이 가진 특별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십격이고 또한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기만 하면 법궤가 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형식은 갖췄는데 번제물은 있었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번뜻하게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 보시긴 보셨지만은 속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의 방법을 드리는 제사를 안 받아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로 분노하셨다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어 행하였다 이 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잘못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컸는지 간에, 작았던지 간에 사무엘은 그가 사울이 내린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불순종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순종하였더라면 사울의 왕조가 영원히 됐다, 사울과 맺은 약속이 깨지지 않고 계속 지켜졌을 것이라, 이런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울 대신에 다른 인물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줍니다. 도대체 사울의 번제가 드린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에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정말 정치적인 혼미 속에서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식은 가졌는데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서 가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형식으로만 가볍게 하나님을 대한 그의 큰 잘못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 성과의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으로 알았는데 또 다른 장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라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물어요. 너는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전력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승리를 거둘 줄만 알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일깨워졌습니다.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에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장이 되시면은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뒤로 빠지고 사람이 중심되고 대장으로 나서게 되면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사유가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리, 사람의 생각, 꾀 이런 것이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지게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의 미숙한 판단에 큰 잘못을 가져오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봤을 때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망령들했습니까? 그런 질문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바로 일보 직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었고 당신도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디게 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명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사울이 겸손하게 솔직하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급한 마음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했더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책말 들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일들의 변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은혜의 때를 핑계로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는 왕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조가 끊어질 것과 다른 사람을 찾게 될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 후계자가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욕심과 고집과 느낌대로 감정대로 행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계속 끌려다녔을 때 그의 왕관은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란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사무엘의 사명,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은 한동안 잘 가다가 중도에 다른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또한 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라진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나중에 놓칠 수 있는 그 원인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사울은 결국 뭐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왕관을 뺏겼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 또 젊은이들은 필이 통하지 않아. 뭐 대화가 잘 안 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과 일치된 사람을 찾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1절에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왕관을 주셨는데 어떻겠어요?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골뜨기 목동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잇게 되는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그 사람이라 하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맞는다 이 뜻은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신 방법과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관을 정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사울은 다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의 정치력으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세대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부름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왕이 올라갔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형통함의 비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임을 믿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일에는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저 마음 한 구석에 조금 남아있을 까말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 냄새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말은 여기서 사람들은 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어리석은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헛된 것을 충만했고 어둠으로 가득 찼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100세 이르는 어르신까지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과 생각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헛된 것에서 값진 것으로 옮겨져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맞춰 나가야 되죠. 피아노 100대를 조율하려면은 가장 값비싼 스타인웨이 앤 선 그 피아노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피아노에 조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음정으로 이미 조율된 그 피아노를 놓고 다른 99대를 다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세상, 내 인생관을 조금씩 조율해 나갈 때 가능해요. 예배의 생활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 되는 조율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조율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눈에 보이는 좋은 변화가 안 보여도 근심에 빠지거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놀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철하게 싸우고 있는 그 전쟁, 주도권을 여러분이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최고의 때임을 믿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도 분주해도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앞날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